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8월 30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시대의 소망 64장 운명 지어진 백성 65장 다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심 66장 논쟁을 읽어보라. 당신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나무를 저주하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경고가 된다. 다른 이에게 봉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인자하고 이타적인 생애를 따라 살지 않는다. 스스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계획하고 연구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행동한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만이 귀중하며 인생의 모든 일에서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 하나님은 이타적인 봉사를 실천해야 하는 세상에서 살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저희 동료들을 도와주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나 자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 외에 아무것도 볼 수 없다. 그들은 인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같이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온갖 허세를 부렸으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그들은 예배의 외형은 지키지만 내적인 회개나 믿음은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한다고 공언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 말은 하지만 행하지는 않는다. 무화과 나무에 내리신 선고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이 헛된 가식이 당신의 눈에 얼마나 가증한가를 보이셨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긴다고 공언하면서 당신의 영광에 합당한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는 자보다 드러나게 죄를 저지르는 죄인의 죄가 오히려 가볍다고 선언하신다. 시대의 소망 584. 함께하는 토의를 위해 1.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라.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그 원리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는가? 2. 복음서 전반에 걸쳐 예수님은 성경이 어떻게 성취되어야 하는지 거듭 언급하신다. 이것은 성경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성경의 권위를 경시하려는 모든 시도, 특히 성경이 단지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거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교회와 국가 사이의 적절한 경계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4. 부활에 관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라. 이 교리는 왜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가?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본 방송은 AWR, 희망의 소리 방송국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좋은 하나님 만나셨나요?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엘트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준비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비어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게 되기 원합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근심과 염려 그리고 의심의 생각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회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랑의 품성이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며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교가 방학을 하고 또 저의 딸도 서울에 자신의 집에 가고 남편은 출근하고 저 혼자 오랜만에 휴식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휴식의 시간을 갖게 되어서 참 기분도 좋았지만 이제 혼자서 혼자 밥 먹고 또 혼자서 운동해야 되고 혼자 늦은 밤까지 지내야 되는 그러한 여러 환경들이 저를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뭐 학생들과 있다가 또 주변의 친인척들과 함께 있는 그런 또 서울도 아니고 그래서 혼자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혼자서 규칙적으로 밥 먹고 운동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하기 좀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사람을 보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혼자서 자취하는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도 역시 혼자서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물론 학교는 잠깐씩 갔다 오지만 혼자 밥 먹어야 되고 혼자 말씀 봐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저도 그 학생의 집에 방문했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 그런 집이 구조가 떠오르고 그 작은 집에서 혼자서 먹으면서 느껴질 그 쓸쓸함이 저한테도 다가왔기 때문에 그 학생과 제가 이런 파트너가 되어서 서로의 그런 심정들을 알고 함께 노력하면 참 좋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한 것을 함께 나누고 또 두 번의 시간을 정해서 오후에 3시에 그리고 밤에 자기 전 9시에 기도 시간에 테플린 복음을 암송하고 또 기도드리고 교과의 기억서를 외우고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밥도 점심도 혼자 먹어야 되고 저녁도 혼자 먹어야 되고 이렇게 혼자 먹어야 되는 그 식사 시간에 그때 함께 밥상머리를 나누면서 밥을 먹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함께 동역자와 파트너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1장 11절부터 25절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그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고 또 모세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모세의 장년기 시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의 성격이었나, 어떤 성격의 사람이었나를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는 이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의 궁정에서 애굽의 왕세자 교육을 받고 있었지만 모세의 생각 속에는 자신이 유대인이고 자신이 히브리인이고 또한 민족을 구원할 자라는 그러한 교육을 어머니에게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는 자기 형제라는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에 일하고 있는 노역하고 있는 백성들을 자기가 애굽 궁정에서 편안히 먹고 마시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나가 그들의 고역을 그들의 힘든 고된 노역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그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에 보면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이 치는 것을 보았을 때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모세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또 한편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다혈질로 그를 살인하는 그러한 분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만약에 이때 이 애굽인을 쳐 죽이지 않았다면 모세는 어떠한 방법으로 민족을 구원했을까? 또 이러한 40년의 시간이 모세에게 필요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모세를 인도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힘으로 그 일들을 권력으로 구원하려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지혜롭게 구하는 것보다는 젊은 혈기로서 자기 형제들을 고되게 하는 사람을
쳐 죽여서 그 다음에 은폐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사체를 모래 가운데 숨겨놓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단 좌우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민족의 구원자가 될 사람이었는데 그가 가진 자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좌우로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아 그가 그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이튿날 다시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고 다시 나가는 모세. 이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 어찌하여 동포끼리 치느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세의 생각 속에 그 히브리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잘못한 사람의 이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말하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품고 거룩한 분노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살인을 했지만 이 일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네가 누가 우리의 그 재판관이냐 우리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이 모세의 품성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인내로서 사랑으로서 인도하기에는 부적격자인 그런 성격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세가 이제 자신이 한 일들로 인해서 어떤 길을 가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가 이 일로 알게 됩니다. 궁정에까지 일을 알게 돼서 모세를 이제 죽이고자 찾기 때문에 모세는 왕궁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때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모세는 아마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은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던 이 행동이 이토록 왕궁에서 쫓겨나며 그리고 자신의 민족들에게서조차 네가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 삼았냐라는 그러한 냉대를 받는 것이 엄청 마음에 힘들었을 것입니다. 살인자가 되어 그는 더 이상 부모와 형제들을 볼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심정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이런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은 바로 이드로의 가정의 딸들이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까지 얼마의 길이 거리인가 봤더니 이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라고 하였습니다. 도저히 애굽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거리까지 모세는 매우 지쳐서 다급하여서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은혜를 베푼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또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그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자로서 어찌 보면 이 살인자요 또한 이 다혈질인 이 사람을 어떻게 훈련하고 계시는가 다음 과정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이런 면이 있지만 또 한편 모세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구원자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부르심은 때는 바로 이 언약이 성취되는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노예로서 고난을 당하고 또한 그 고난이 대한 부르짖음이 크게 달했을 때 또 모세가 아무것도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 민족의 구원을 이루려고 했을지 모르나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살인자의 신세가 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한국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정치와 종교자의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크게 달하니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보존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가슴 벅찬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아주 짧지만 깊은 생각을 나게 하는 몇 줄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 짧은 글의 주제는 3초만이었습니다. 그 글은 이렇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닫은 버튼을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리자. 정말 누군가가 급하게 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하여 달려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초록불이 켜졌는데도 머뭇거리는 앞차를 향하여 경적을 울리지 말고 3초만 기다려주자.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3초만 서서 기다리자. 그 사람의 아내나 어린 자녀가 정말 아파서 급히 병원에 가야 하는 차일지도 모른다. 죄짓고 감옥을 가는 사람을 욕하기 전에 3초만 생각하자. 만일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떠한 책을 읽고 덮기 전에 3초만 생각하자. 책 속에 나의 인생을 바꿀 내용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 참 의미 있는 글 아닙니까?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게 하는 글입니다. 잠시 나를 뒤돌아보게 하는 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저도 이 시간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라디오를 끄기 전에 3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송의 내용 어딘가에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놓을 말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을 처음에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요한계시록의 후반부로 넘어가는 말씀입니다. 전반부, 곧 1장부터 13장의 이야기가 주로 과거에 이루어진 예언과 사건에 관한 기록이라면 후반부 14장부터 20장의 이야기는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들, 특별히 심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4장은 새 천사의 기별과 추수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15장은 악인들에게 내리는 일곱 재앙의 준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자 요한은 보았습니다. 심판을 준비하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말입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실로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마지막에는 젖먹는 힘까지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하는 선수들을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이 되면 없던 힘도 짜내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제 더 이상 뒤는 없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천사가 준비한 장은 하나님의 마지막 지향입니다.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내실 것입니다. 더 이상의 자비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거리에 한 명만 있어도 그 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품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불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이 니느웨의 진노의 잔을 붓기 전에 회개하라는 기별을 전하라고 특별히 보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기다리셨는지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9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불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숫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참고 또 참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으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참고 또 참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참고 또 참으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습니까? 뭐라고 조롱합니까? 에이, 예수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어? 보라고. 온 세상이 옛날 우리 조상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은 그 이 다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잖아.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듯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하듯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조롱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참고 또 참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죄악의 잔이 차고 마침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이 세상에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 재앙은 실로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지금까지는 듣지도 보지도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 재앙은 요한계시록 16장과 17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앙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요한계시록 16장과 17장을 살펴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임할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내릴 재앙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재앙이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의 끝은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앞에서 울려 퍼질 장엄한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오면 부르게 될 성도의 노래, 그 노래의 제목이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구원받을 백성들이 부르는 실로 감동적인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구원받을 백성들이 부르는 장엄한 하늘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 부르는 멋진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손에 손에 검은고를 가지고 부를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하늘 유리 바닷가에 울려 퍼질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그동안의 모든 눈물과 수고를 잊게 해줄 환희의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과거 이미 이 노래를 먼저 불렀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찾아보고 거기에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18절의 말씀 좀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를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품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해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승리자들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나와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바닷가 언덕 위에 서서 부른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회당에서 안식일 오후 예배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인도로 세상에서 나와 시험의 홍해 바다를 성공적으로 건넌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서서 부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부르기 전 과연 어떤 시험을 극복했는가?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3장 14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난의 땅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나기 전 실로 대단한 일들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시작해서 430년을 그곳에서 지내왔습니다. 한때는 요셉 덕분에 과분하게 행복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현재 그들은 그런 행복의 시간은 기억도 못한 채 날마다 중노동과 고역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마음대로 낳지 못하고 애굽인들의 눈치를 살피는 처량한 신사가 되었습니다. 만일 아들이라도 낳을 낳치면 가슴을 쥐어뜯고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했던 언약의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애굽 탈출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탈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애굽 사람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셨습니다. 권투로 말하면 완전히 KO를 당해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거기다가 애굽 사람들에게서 금과 은 모든 재물들도 마음껏 받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로 애굽의 바로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종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모든 짐승들까지라도 첨단 것들의 목숨줄까지 모조리 끊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하나님은 참으로 무서우신 분이구나 어쩌면 저렇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애굽의 바로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수없는 호소와 간청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백 년 동안 괴롭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원수를 갚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죽음이 있기 전에도 아홉 가지의 재앙이 있었지만 애굽의 바로왕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죄악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졌을 때 더 이상 회개의 가능성이 없을 때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행복한 가슴 설레이는 여정에 오르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간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가슴 서늘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죽음의 전사가 애굽을 방문해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지 아니한 모든 집의 장자를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부모들의 통곡 소리를 들었습니다.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면서 그들은 서둘러 애굽 땅을 출발했습니다. 이미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대기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 서서히 고센 땅에 모여 있었습니다. 비록 탈출은 갑작스럽게 해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합지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이동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직과 통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지도자도 임명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을 출발해서 나온 무리가 얼마나 거대했는지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37, 38절에 유아 외에 장정이 60만 명, 심이 많은 잡적과 양과 소, 가축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서학자들의 의견을 빌리자면 자그마치 200만 명의 사람들과 수많은 가축의 무리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말을 쉽게 해서 200만이지 실로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무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입니다. 사람 소리, 짐승들 우는 소리, 뭔지 생각만 해도 복잡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발걸음 걸음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엄마가 옆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는 것처럼 어린아들이 어두운 밤길을 갈 때면 아버지가 그의 뒤에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걸음 한 걸음을 맞추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아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직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시면 지금 당장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고생할까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정말 멋지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하루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그것은 홍해 바닷가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곳, 그곳에 장막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그 소문을 애굽의 바로왕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증오와 분노가 극에 달한 바로왕이었습니다. 바로왕은 그 소문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텐트를 쳤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애굽의 모든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특별병거 탱크 600대를 모집했습니다. 모든 장관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뒤를 쫓았습니다. 전속력으로 악에 바쳐서 분노에 치를 떨며 눈에 불을 켜고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삽시간에 진중에 공포의 그림자가 싸늘하게 돌았습니다. 소동과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모세를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위대한 모세의 믿음 있는 한마디가 우렁차게 백성들에게 들려왔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지만 모세의 이 믿음 있는 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정시키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훈련도 자제도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난폭하고 분별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84쪽. 멀지 않아 압제자들의 수중에 빠질 것으로 생각하고 우는 그들의 울부짖음과 통곡소리는 요란하고도 처절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마저도 불길한 전조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믿음 없는 백성들, 불쌍한 백성들, 가엾은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애굽 군대의 길을 막으시고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밝게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의 길을 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도록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 그랬더니요. 신기하게도 홍해 바다가 갈라져 가운데로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양편에 멈추어 벽을 만들고 가운데로 마른 길이 드러난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거대하게 흐르던 바닷물이 흐르기를 멈추고 갈라지더니 가운데로 마른 길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이 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은 안전하게 바다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자 비로소 애굽의 바로 왕과 군사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열린 바닷길을 통하여 쏜살같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바닷물을 다시 흐르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군사를 물속에 잠기셨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그 하루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홍해 바다에 둥둥 떠 있는 애굽 군사의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가에 서서 부른 노래가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모세의 노래입니다. 예언의 신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은 감격하여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에게 임하셨으며 모세는 백성들을 지휘해서 감사에 넘친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는 인류에게 알려진 것 중에 가장 오래되고 장엄한 노래이다. 그렇습니다. 이때 부른 이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승리한 백성들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홍해의 검은 바다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넌 사람들만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말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누가 부를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죄의 검은 물결,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넌 사람들이 부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모세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마음껏 목소리 높여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십시다. 사랑합시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장엄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